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럽게 되어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에 이 구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시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해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각기 자기들이 살던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주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며 놀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풀어주시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자 3천명이나 되는 자들이 회개하고 나와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더하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교인의 수에 더하여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땅에 천국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받고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이방인까지 이제 성령님의 부어지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천국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여기까지 성취되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이 세워지는 시대. 그뿐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을 때와 구별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속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증거했던 천국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천국의 한 가족으로서 그들이 속한 천국의 현실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갔을까요? 예전에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 전혀 행하지 않았던 것들,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42절이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전혀 힘쓰니라 라는 주동사가 있어요. 그죠? devote 했다는 거죠. 헌신했다. 전혀 힘쓰니라의 그 주동사에 네 가지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성도의 교제, 천국 가족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셋째는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기도.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속하여 그들이 속하게 된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며 증거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도 저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에 속하여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속에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천국의 삶을 전혀 힘썼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혀 힘썼다. 뭐 옛날 한국말이죠. Devoted oneself. 자신을 헌신했다. 헌신했다. 전혀 힘썼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저 그들이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를 하며 살았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도 보고 뭐 교제도 나눴고 성찬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에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가장 우선으로, 가장 마음을 두고 자신을 드렸다. 즉,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우선순위는 이제 천국 백성의 우선순위와 달랐다는 거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다. 한 가족을 이루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가장 먼저 구했던 삶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심썼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온전히 증거할 천국 가는 날까지. 특별히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한 몸으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주일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디봇했다, 헌신했다 라는 뜻은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걸 헌신으로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개인이 아니라 다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모이기를 원하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기쁘고 떡을 떼는 것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니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아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었던 천국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구제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헌금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증거가 됐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받은 똑같은 은혜를 나누는데 서로의 소유물을 나누기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이 모습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증거하게 하신 삶이 뭔지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같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이제 앞으로 성찬주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함께 이 말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했던 것 중에도 가장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교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을 바쳤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자꾸 다른 데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 그러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에서 자꾸 헌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뤄놓은 일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삶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 대우블록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 다른 헌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헌신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없는 열심,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헛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드러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secretly,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시간이 좀 남고 한가해지면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는 다른 모든 세상 일들과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오락으로 모든 시간들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고 하죠? 그런 시간이 남을까요? 절대 안 남습니다. 왜? 다른 걸로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인가? 가장 마지막인가?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썼던 것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말씀에 열심이었다는 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이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 성도가 그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하나된 가르침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자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는 열심이 있는데 각기 소견대로 믿는 열심이면, 서로 다 다르게 믿고 있는 열심이면,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믿는 열심이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들이 서로 다르게 믿고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져 온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자였죠? 사도들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보다는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들이었죠. 왜? 예수님과 친히 함께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예표와 약속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사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기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 설교. 선지서인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이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제 교회는, 천국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하나 되어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한 몸으로 자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제와 성례와 기도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과 교리들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져 온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들은 왜 필요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과 교리를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각기 소견대로 믿도록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리 뭐 어떤 좋은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좁아지는 게 싫은 거죠. 말씀의 문턱을 낮추고 말씀의 울타리를 좀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건전한 신앙 고백과 교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나 목사들이나 세워질 때에 꼭 신앙 고백을 증거하며 세워집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신앙 고백이나 교리를 표방만 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제 멋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 아, 너무 그럴듯하죠. 교리와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성경만이 가장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으로 와서 비춰봐야 하지만 올바른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격했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베드로가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자들이라. 사사로이. 사사로이란 뜻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one's own idea, 즉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풀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나만 특별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여져 나만큼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를 표방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큰 교회 안에서 우리 OPC 교단 그리고 데빌로 교회 안에서 끝까지 지키며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저 목사 하나가 나만 옳으니 내가 믿는 대로 따라오라고 주장하는 것. 위험합니다.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이 사도들은 사실 다 보잘것없는 그 이름도 없는 갈릴리 지방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도 매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게 하신 것은 그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깨닫고 전한 복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보세요. 너무나 간단 명료한 복음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뭐 새로운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엄청나게 새로운 걸 찾아내는가, 뭐 이런 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간단 명료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욱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두 사도들이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였나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도 누구누구 사도들이 더 잘하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한 가르침에, 다 같은 가르침에 전혀 심썼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실하게 예수님만 전했고 성도들은 신비한 체험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그 밖에 다른 헌신을 구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부터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새로운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먼저 찾고 심쌌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 알고 목말라야 하고 배고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의 교회와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 것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왜 뜨거웠을까요? 뜨겁다는 것은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 풍성한 은혜의 밭입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더욱 거하기 위해 또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영광의 현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 복된 현실을 더욱 소망하며 말씀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와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우리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만을 붙들기 위해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무엇에 먼저 헌신하고 무엇에 먼저 힘쓰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저 세상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천국에 속한 삶이 증거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면 꼭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세상 떡 중요하죠. 세상 떡이 없으면 우리 육신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세상 떡을 먹고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헌신할 게 뭐냐. 그 떡이 우리가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을 주장하는 첫 번째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고 헌신해야 할 것은 말씀, 예수님입니다. 영의 양식, 육신을 위한 떡은 그저 세상 삶을 연장해 줄 뿐이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한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육신은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꼭 한 번은 하고 가야죠.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이 기적을 베푼 이유는 내가 세상 떡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영생하는 떡으로 주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드러나죠.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떡 한 조각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헌신하며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닌데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분과 나누는 교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삶의 원리도 저들과 똑같으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세상 떡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부터 먼저 구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또 실패해요, 제자들도.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고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은 정말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힘쓰고 있나요? 어디에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나요?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성하고 대하기 쉽고 편안한 것에는 감사가 없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지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제갈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누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런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천국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 세상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부르짖을 수는 있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늘 대하지 아니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과 지금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는 삶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먼저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저 우리 삶에 시간이 남아돌 때, 가장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여가 선용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다른 일들을 다 뒤로 미루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할 것, 은혜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각 성도들,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 그 말씀으로 굳게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인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든든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욱 돌이켜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와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